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북한이 지난 4일 동해로 발사한 발사체 관련해 향후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인터넷 트위터에 방금 아베 일본 총리와 북한과 무역 문제 관련해 아주 좋은 대화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일 두 정상은 북한 문제에 긴밀하게 연대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베 총리는 당초 7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를 앞당겼다고 통신은 덧붙였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5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북한의 이번 발사가 미국과 한국, 일본에 어떠한 위협도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5일 미 주요 언론과 잇따른 인터뷰를 갖고 이런 입장을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외교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할 수 있는 길이 여전히 있다고 믿는다며 미국은 모든 외교적 기회를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도 북한의 이번 발사체는 국제적 경계를 넘지 않았고 미국과 한국, 일본에 위협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발사체가 비교적 단거리였고 무엇보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면서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이어갈 의사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동 지역에 항공모함 전단과 폭격기 전단을 배치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날 성명을 내고 이란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에이브람 링컨 항공모함과 폭격기를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정권이 미국의 이익이나 동맹국을 공격하면 가차없는 공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중동 지역에 항모를 파견하는 것은 드문 일은 아닙니다. 볼튼 보좌관은 미국은 이란과 전쟁을 원치 않는다면서도 이란 혁명수비대나 정규군의 어떤 공격에도 완전히 준비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이란은 미국이 원유 수출을 막으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페르시아만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5분의 1이 통과하는 곳입니다. 이란은 과거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지만 실제로 행동에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5일 전국 혼란을 겪는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종말이 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이날 ABC 방송에 출연해 아직 마두로가 권력을 잡고 있지만 자신의 안위에 대해 불안감을 느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베네수엘라에서는 야권의 주도로 군사봉기 시도가 있었지만 정부군에 의해 진압됐습니다. 베네수엘라 군부는 미국의 지지를 받고 있는 과에도 국회의장보다 직권 마두로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군사봉기가 성공할 것으로 예측한 미국의 정보 판단이 틀린 것이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민주주의를 회복하려는 베네수엘라 국민의 노력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폼페이오 장관은 마두로 정권을 돕고 있는 러시아, 쿠바 그리고 이란이 모두 베네수엘라를 떠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이슬람권의 금식월인 라마단이 6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등 주요 이슬람 국가의 종교기관은 최근 이슬람력으로 아홉 번째 달인 라마단의 첫날이 현지 시간으로 6일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라마단은 오는 6월 4일까지 계속됩니다. 이에 따라 이슬람 신자들은 앞으로 한 달간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식사는 물론 물을 비롯한 음료수를 마실 수 없고 흡연도 금지됩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용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윤영입니다. 영국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 왕자비가 6일 아침 체중 3.2kg의 사내 아이를 출산했다고 영국 왕실이 발표했습니다. 해리 왕자는 정말로 황홀하다며 마클 왕자비의 임신 기간 동안 지지를 보내준 대중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는데요. 해리 왕자는 오후 윈저성에서 성명을 내고 출산 소식을 알리게 돼서 기쁘다면서 산모와 아이가 모두 건강하다고 밝혔습니다. 해리 왕자 부부가 출산한 아들은 영국의 왕위 계승 서열 7위가 되는데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둘째 손자인 해리 왕자는 지난해 미국인 배우 출신 메건 마클 씨와 결혼을 했죠. 해리 왕자는 아기 이름은 아직 생각 중이고요. 계획대로라면 이틀 안에 대중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왕실에 미국인의 피가 섞인 아기가 태어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미국 시민권을 얻고 싶다면 왕자 부부가 미국 영사관에 아이의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워싱턴은 현재 24도로 일부 구름이 조금 낀 날씨를 보이는데요. 북한은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북부 산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7도에서 23도, 신의주는 8도에서 22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6도에서 22도, 함흥 6도에서 26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6도에서 2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 곡은 1950년대 중반 발표되자마자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강한 비트를 자랑하는 로크노래 탄생을 상징하는 곡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과일을 잘라서 넣은 아이스크림을 의미하는 투티프루디 들어보시죠. 리를 리차드가 부릅니다.
I don't know what you do to me, Tootie Fruity. Oh, R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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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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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p. What you do to me, to the booty?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전격 예고한 가운데 중국 정부는 대미무역협상단의 미국 방문을 여전히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에 대한 경고로 중동 지역에 항공모함 전단과 폭격기를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국에서 사흘간의 국왕 대관식이 마무리됐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먼저 미중 무역협상 소식부터 보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새로운 경고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일 오후 트위터를 통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오는 10일부터 현행 10% 관세가 붙어있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로 올리고 아직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3,250억 달러치의 다른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미국과 중국이 협상 중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왜 갑자기 이런 발표를 한 걸까요?
네, 협상이 너무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협상이 계속되고 있지만 중국이 재협상을 시도함에 따라 너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NO, 안 된다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 AP와 로이터 등 주요 매체들은 전문가들을 인용해서 이번 주에 중국과의 마지막 담판을 남겨두고 있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이 포석이라는 그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또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지난 10개월간 중국이 50억 달러 규모의 첨단 기술 분야 제품에 대해서는 25%, 그리고 나머지 2천억 달러 제품에 대해서는 10%의 관세를 미국에 지불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최근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미국 경제의 일정 부분을 담당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네, 최대한 맞대응을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겅수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경고에 대해서 미국이 중국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협박했지만 이런 유사한 상황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면서 양국 간의 협력을 강조했는데요. 미국과 중국은 10차례의 무역 협상에서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다면서 우리는 미국이 중국과 함께 노력해 서로 같은 방향으로 가며 상호 존중의 기초 아래 다 같이 번영하고 이익이 되는 합의를 이루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이번 주에 중국 협상단이 미국을 방문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자, 지금 아직은 그대로 추진한다는 게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입니다. 권상 대변인은 지금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중국팀이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중국 협상팀을 이끌었던 류허 부총리가 이번에 또 워싱턴에 가는지 정확한 날짜는 언제인지 등진 이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를 않았습니다.
원래 예정됐던 날짜는 언제였던 거죠?
네, 앞서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서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가 중국을 방문하고 이어서 류허 국무원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협상단이 5월 8일부터 시작되는 협상을 위해 워싱턴에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매체들은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중국 대표단이 6일 중국을 출발해서 7일에 미국에 도착하고 8일에 협상을 벌일 거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로 일정을 늦추거나 아예 미국 방문을 취소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협상장 근처에서는 다소 긍정적인 전망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지난 1일 중국과의 협상을 마치고 트위터에 양측의 무역 협상이 생산적이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 워싱턴에서 협상을 계속할 거라고 적었는데요. 양측은 현재 지식재산권 도용과 강제 기술 이전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 거의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현행 관세 철폐 시기와 이 합의 이행을 위한 이 강제 조항 등 몇 가지 쟁점은 최종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협상이 다시 교착 국면에 들어갈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중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여전히 미국 방문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홍콩 매체인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정부가 류허 부총리의 방미를 다시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중국은 머리에 총이 겨눠진 상태에서 협상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AP통신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중국 정부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왜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거죠?
네, 당초 양국은 이번 주에 8일 이 중국 협상단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양국의 무역 협상을 마무리 지으면서 합의 사실을 발표하고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양국 정상이 합의문을 서명하는 것으로 1년 가까이 끌어온 양국의 무역 전쟁을 끝내기로 가닥을 잡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합의를 내놓으면 중국 정부가 미국에 많이 양보한 것으로 비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일 수도 없는 상황이라 중국 정부로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증권시장은 이런 소식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중국 주요 주가 지수인 상하이 종합지수는 6%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또 홍콩 항셍지수도 3% 가까이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발표가 나온 날이 일요일이어서 미국의 증권시장은 휴장했는데요. 주요 매체들은 이 6일 미국 증시가 개장하면 이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와 S&P 500 등도 역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중동 지역에 항공모함을 배치한다는 소식이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에이브라햄 링컨 항공모함 전단과 폭격기 전대를 미 중부 사령부 지역, 즉 중동 지역에 배치하고 있다고 존 폴튼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5일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겁니까?
네, 이란의 위협에 따른 경고라는 설명입니다. 볼튼 보좌관은 성명에서 미국의 이익이나 동맹국들을 공격하면 가차없는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명확하고 오해 여지가 없는 메시지를 이란에 보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볼튼 보좌관의 발표 내용을 좀 더 살펴볼까요?
네, 미국은 이란과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혁명수비대나 이란 정규군 등의 어떠한 공격에도 미국은 완전히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구체적인 대응 조치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미 국무부도 이번 조치에 대해서 어떤 발표를 내놨습니까?
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지금 유럽 방문길에 올라있는데요. 자, 이날 저녁에 비행기에 탑승한 수행 기자들에게 이란이 헤즈볼라나 후티 반군, 시아파 등을 통해서 미국의 이익에 공격을 가한다면 미국 정부는 반드시 이란 지도부의 그 책임을 직접 물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중국과 터키, 한국 등 8개 이란산 원유 수입국들에 적용하던 예외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자, 이에 이란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 걸프만에 있는데요.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5분의 1이 통과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의 항모 파견이 갑작스러운 조치는 아니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이 중동 지역에 항모를 파견하는 게 드문 일은 아니고요. 폼페오 장관도 갑작스러운 조치가 아니라 이란의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그동안 좀 논의가 돼왔던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가자지구에서 격화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무력 충돌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이란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등 테러 세력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 국제사회가 2015년 체결한 핵 합의에서 전격 탈퇴했습니다. 이란이 핵 합의를 위반하고 계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건데요. 8일이면 미국이 핵 합의에서 탈퇴한 지 1년이 됩니다. 양국 관계는 이후 계속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데요. 미국은 지난해 8월 핵 합의에 따라 해제했던 경제 제재 조치를 복원한 데 이어서 11월 2차로 이란산 원유와 금융 부분 등에 대한 제재를 또 복원했습니다. 이 원유는 이란의 주요 자금줄인데요. 원유 수출을 제로로 만들고 이를 통해 이란 정권의 자금원의 40%에 해당하는 경로를 차단하겠다는 게 미국 정부의 목표입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태국에서 국왕 대관식이 마무리됐군요.
그렇습니다. 마하 와치랄롱콘 국왕의 대관식이 6일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4일에 시작해서 사흘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대관식은 수세기 동안 전해져온 이 불교와 힌두교의 전통에 따라 치러졌는데요. 이번 대관식에는 총 3천만 달러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화려한 대관식에 어떤 일정으로 진행이 됐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자 우선 첫날인 4일 국왕은 이 왕관을 받기 전에 이 태국 전역에서 기로운 성수를 자신의 머리와 몸에 붓는 정화 의식을 치렀습니다. 이후 왕관을 상징하는 검과 다이아몬드 원석이 박힌 이 황금 왕관을 건네받으면서 즉위했습니다. 이 와치랄롱콘 국왕은 5일 가마를 타고 또 왕궁 일대를 진행했고요. 마지막 날인 6일에는 왕궁 난관에 서서 국민에게 인사하고 외국 사자를 접견했습니다.
이번 대관식이 태국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열린 대관식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난 1950년 선친인 푸미폰 아둔야데 전 국왕의 대관식 이후 69년 말입니다. 와치랄롱콘 국왕은 선친 서거 후에 한 달여 만인 지난 2016년 12월에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애도 기간 등을 이유로 대관식을 미뤄오다가 이번에 공식 대관식을 갖게 된 겁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열린 대관식을 경험한 국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네, 일생에 단 한 번 경험하게 될 대관식을 보기 위해서 먼 거리를 마다하고 이 태국 전역에서 몰려든 참석자들은 VOA에 이 선친인 아둔야데 전 국왕이 아주 훌륭한 왕이었다며 아들인 와치랄롱콘 국왕 역시 좋은 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태국 정권이 혼란스러운 이때에 국왕이 국민들의 중심을 잘 잡아줄 거를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태국 정치 상황이 어떻길래 그렇습니까?
네, 이 친군부와 반군부 민주주의 세력의 대결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총선이 있었는데요. 2014년 쿠데타로 집권한 현 군사정부가 그동안 여러 차례 총선을 연기해왔던 터라 선거전의 열기도 매우 뜨거웠습니다. 이 집권당이 정권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나타났지만 생각보다 낮은 투표 참가율에 무효 처리된 표도 많은 걸로 알려지면서 부정선거 의혹이 일었는데요. 선거위는 이번 주 중으로 선거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태국에서 왕이 직접 정치에 관여하지는 않는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태국은 이 1932년 절대왕정을 종식하고 입헌군주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왕실은 이 현실 정치에는 개입하지 않지만 왕을 신처럼 추앙하고 있기 때문에 국왕과 왕실을 모독하는 행위는 왕실 모독죄로 간주해서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이 선춘인 아둔야뎃 전 국왕의 경우 직접 정치에 개입하진 않았지만 정치적인 혼란이 있을 때 안정을 호소하며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했습니다.
태국 국내 정치가 왕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나요?
네, 선친이 워낙 강력한 왕권을 구축했기 때문에 큰 염려는 없다는 분석입니다. 와치랄롱권 왕은 오히려 왕권을 더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군사정권이 국왕의 왕실 자산국 통제를 인정할 때까지 새 헌법의 공표를 연기한 바 있습니다. 이 태국 헌법은 결국 왕실 자산법을 제정해서 태국 왕실 자산을 국왕이 직접 관할하고 처분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왕실 자산은 300억 달러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헌법은 국왕의 또 다른 거처가 있는 독일에 국왕이 장시간 머무는 걸 허용했고요. 국왕의 일시적인 부재 시 섭정자를 지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등의 규정을 헌법에 추가한 바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생방송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의회 청문회 출석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를 지낸 마이클 코언 씨가 교도소에 출두해 수감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국토안보부 고위 관리들이 연달아 사임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마크 모건 전 국경순찰대장을 이민세관단속국 ICE의 새 국장으로 지명한 소식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에 관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최종 보고서가 나온 지 한 달 반이 다 돼가는데요. 보고서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뮬러 특검의 청문회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뮬러 특검의 입으로 직접 얘기를 듣길 바라는데요. 민주당이 이끌고 있는 하원 법사위원회가 뮬러 특검의 청문회 출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으로 하원 법사위원회 위원인 데이비드 시슬리니 의원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A tentative date has been set of May 15th and we hope the special counsel will appear. We think the American people have a right to hear.
시슬리니 의원은 5일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잠정적으로 오는 15일을 청문회 날짜로 잡아놓았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인들이 뮬러 특검의 말을 직접 들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잠정적이라면 청문회 날짜가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시슬리니 의원이 나중에 트위터에 글을 또 올렸는데요. 법사위원회가 5월 15일을 제안했고 또 뮬러 특검이 이 날짜에 나오길 바라지만 아직은 어떤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뮬러 특검의 청문회 출석 가능성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특검 청문회 증언에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5일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여러 개의 글을 올렸는데요. 뮬러 특검이 증언해선 안 된다면서 민주당이 리두, 다시 하기를 하려 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하기를 하려 해선 안 된다. 어떤 의미인가요?
네, 민주당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다시 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 보고서 제출로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다 끝났다는 입장인데요. 아무런 공모가 없었다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왜 민주당이 뮬러 특검의 증언을 필요로 하는지 모르겠다고 트위터에 썼습니다. 공모가 없었다는 결론이 마음에 안 들어서 민주당이 다시 하려는 게 아니냐 이렇게 반문했는데요. 그러면서 범죄는 없었고 사법 방해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 증언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까지만 해도 뮬러 특검의 청문회 증언은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는데요. 주말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한편 바 법무장관은 앞서 이 뮬러 특검이 청문회에 나오는데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 보고서를 둘러싸고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뭔가요?
네,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의혹에 대해서 확신이 결론을 내리지 않았는데요. 이런 문제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뮬러 특검은 보고서에서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당시 트럼프 후보 측과 러시아가 공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이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를 저지르지도 그렇다고 확실히 혐의가 없는 것도 아니라며 이 결론을 유보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사법 방해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이 특검 수사가 마녀사냥이라면서 공모도 없었고 사법 방해도 없었다고 말해왔는데요. 또 바 장관이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과 이 특검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사법 방해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이 민주당은 바 장관의 해석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뮬러 특검 보고서를 직접 봐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바 장관이 보고서 원본을 제출하지는 않았죠?
네, 제럴드 레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이 6일 오전 9시까지 이 보고서 원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바 장관이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8일 이 바 장관에 대해서 의회의 모독죄를 적용하는 문제를 표결에 붙이겠다며 이 보고서를 계속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 공개 여부 또 범인은 어디까지나 법무장관의 재량이라는 것이 이 바 장관의 입장입니다.
바 장관이 지난주에 의회 청문회에 나왔는데요. 민주당과 대립이 오히려 더 심해진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이 바 장관이 지난 1일 이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나왔는데요. 하지만 다음 날 열릴 예정이던 하원 청문회는 바 장관 측의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민주당 측이 이 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을 동원해서 질문하려 하니까 이 바 장관이 청문회 참석을 거부한 겁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바 장관이 앞서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는데요.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는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바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바 장관이 이 지난달 초에 또 상하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했는데요. 바 장관이 특검 보고서를 요약해서 의회에 보낸 편지에 대해 이 당시 이 특검 측이 불만을 보였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바 장관은 지난달 청문회에서 이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최근 들어서 뮬러 특검이 바 장관에게 직접 편지를 보냈고 바 장관의 편지가 특검 보고서의 문맥이나 핵심, 본질을 담아내지 못했다면서 이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바 장관이 지난주 청문회에서 이에 관해 이 뮬러 특검과 통화를 했는데 자신의 의회 편지 내용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 뮬러 특검이 확인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마이클 코언 변호사가 교도소에 수감됐군요.
그렇습니다. 코언 변호사가 6일 뉴욕에서 서북쪽으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오티스빌 연방교정센터에 출두했습니다. 코언 변호사는 이날 뉴욕 자택을 떠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이 짤막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I hope that when I rejoin my family and friends, that the country will be in a
자신이 나중에 가족과 다시 만날 때, 그러니까 출소했을 때는 미국이 국가 정상의 자리에서 외국인 혐오증이나 부당함, 거짓말이 나오지 않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할 얘기가 많다며 진실을 나눌 수 있는 날을 고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국인 혐오증, 거짓말, 앞서 코언 변호사가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한 얘기들이군요.
맞습니다. 코언 변호사는 지난 2월 의회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인종차별주의자이고 사기꾼이며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코언 변호사가 어떻게 해서 교도소에 수감이 됐는지 그간 과정을 좀 돌아볼까요?
네, 지난해 4월이었죠. 이 미 연방수사국 FBI 요원들이 뉴욕에 있는 코언 변호사의 자택과 사무실, 또 코언 변호사가 묵었던 호텔 등을 급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언 변호사가 당국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었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졌는데요. 그 뒤 8월에 코언 변호사가 수사에 협조하기로 하면서 세금 사기 등 8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했고요. 이어 11월에는 의회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선고 공판에서 3년형을 선고받았죠.
네, 지난해 말에 선고가 나왔는데 형 집행이 늦어졌네요.
네, 이 원래는 3월 6일에 수감될 예정이었는데요. 건강 때문에 미뤄달라는 코언 변호사 측의 요청을 담당 판사가 받아들였습니다. 코언 변호사 측은 사실 이 최근까지도 이 교도소 입감 날짜를 미루기 위해서 계속 노력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기업에 관해 더 밝힐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뉴욕 검찰이 이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이 코언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레니 데이비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코언 변호사, 원래 트럼프 대통령의 충복으로 불렸던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라면 뭐 총알도 대신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인데요.
네.
이 트럼프 기업의 변호사로 일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 문제는 물론이고 이 개인적인 일에도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두 사람 관계가 이렇게 멀어지게 된 건가요?
네, 지난해 코언 변호사가 FBI 조사를 받게 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수사 초기에만 해도 이 코언 변호사가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였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 코언 변호사에 대해서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코언 변호사가 이 플리 바겐, 그러니까 형량을 줄여받는 대가로 검찰에 협조하기로 하면서 이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자신이 이 가족과 국가에 충성해야 한다고 선언한 거죠.
네, 코언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았습니까?
네, 은행 사기, 대출 사기,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 또 의회 위증 혐의 등입니다. 이 가운데 이 선거자금법 위반하고 의회 위증 혐의가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이 좀 있는데요.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는 지난 2016년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에게 돈을 주고 입막음했다는 그런 혐의죠. 코언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한 일이었다고 주장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지시를 한 일이 없고 또 여성들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의회의 위증 혐의는 어떤 거였죠?
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트럼프 건물을 세우려던 계획과 관련이 있는데요. 부동산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모스크바 타워 건설을 모스크바에 이 트럼프 타워 건설을 추진했는데 이 계획을 중단한 시점에 관해서 코언 변호사가 의회에서 거짓말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에도 계획이 진행됐었는데 그 이전인 2016년 초에 중단했다고 말한 그런 혐의였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세관 단속국 ICE 국장 지명자를 새로 발표했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5일 트위터를 통해서 마크 모건 전 국경순찰대 대장을 이 ICE 국장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동참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건 지명자가 신념을 가진 애국자라면서 훌륭하게 일을 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스는 국토안보부 산하기관인데요. 최근 국토안보부 지도부에 큰 변화가 있었죠?
네, 이 지난달 초에 커스틴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이 사임한 데 이어서 클레어 그레디 운영담당 차관, 랜돌프 앨리스 비밀경호국장 역시 물러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아이스 국장 지명자를 번복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이 론 비티엘로 아이스 국장 대행을 정식 국장으로 지명했었는데 좀 더 강경한 정책을 펴겠다면서 지명을 철회한 겁니다.
그리고 새로 마크 모건 씨를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국장으로 지명한 건데요. 모건 지명자 어떤 인물입니까?
네, 대학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한 뒤 법률 전문 대학원을 나왔는데요. 해병대 출신이고요. 미 연방수사국 FBI 요원을 거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경 순찰 때 대장을 잠시 지냈습니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 말기인 2016년에 이 대장 자리에 올랐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직후에 물러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국경 순찰 때 대장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어떻게 다시 아이스 국장 자리를 맡게 된 건가요?
네, 이 모건 지명자가 이민 문제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등 트럼프 대통령과 노선이 같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모건 지명자는 앞서 폭스 뉴스 등에 출연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국경 장벽 건설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이 트위터를 통해 모건 지명자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국토안보부 내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케빈 맥컬리는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5일 성명에서 국경 지역의 위기를 해결하고 아이스 직원들을 지지하기 위해 모건 지명자의 경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스 국장은 상원 인준이 필요한 자리인데요. 이 청문회를 거쳐서 과반 이상의 이 의원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끝으로 아이스가 어떤 곳인지 짚어보고 넘어가죠.
네,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는 미국에서 바로 이민법을 단속하는 기관인데요. 특히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온 이민자들을 단속하고 체포하는 일을 해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이 강경한 이민 정책의 상징처럼 돼 있는 기관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신디 로퍼가 부릅니다. 소녀들이 정말로 원하는 건 햇빛을 받으며 걷고 그저 재미있게 지내고 싶은 거라고 노래하는 Girls Just Wanna Have Fun 들어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김현숙입니다. 보이스카우트는 야외 활동 등을 통해 심신을 수련하는 국제 청소년 조직입니다. 특히 미국 보이스카우트 연맹은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보이스카우트는 보이, 즉 남자 아이들이 단원으로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하지만 최근 보이스카우트는 동성애자와 성전환자의 가입을 허용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여자 단원들도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요. 연맹의 이름도 보이를 빼고 스카우트 BSA로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이름 아래 여학생으로는 처음 보이스카우트의 문을 두드린 여자 단원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 보이스카우트의 첫 여학생 단원들.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워싱턴 DC의 한 공원에 여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캠프파이어, 즉 모닥불 피우기를 하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열심히 태우고 있는데요. 여학생 단원들도 기존의 보이스카우트 활동을 똑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I thought it would be a cool opportunity to practice my leadership skills.
자신의 지도력을 키우는 데 좋을 것 같아서 보이스카우트에 가입했다는 소피 쉘 양은 여학생들로만 구성된 스카우트 BSA 워싱턴 지역단 단원인데요. 11살에서 17세 사이 단원들은 여학생과 남학생이 분리돼 활동한다고 합니다.
Exactly. I think we've got it.
스카우트 단장인 크레이그 버카트 씨는 딸이 스카우트 BSA에 가입하면서 여학생 지역단을 지도하는 단장이 됐다고 했습니다.
These girls jumped into this program with more enthusiasm.
보이스카우트는 여학생들에게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때까지 오랫동안 보이스카우트 단장을 해왔지만 여학생 단처럼 이렇게 열정이 넘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올리비아 헐리 양은 보이스카우트로 활동하는 오빠를 보고 스카우트 BSA에 가입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I think I'm going to be able to get out of more life skills.
스카우트 활동을 하면 살아가면서 필요한 기술을 많이 배우고 또 사람들을 도울 방법도 배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에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고요. 거기다 이렇게 여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활동하니까 서로를 통해 배우는 것도 많고요. 서로 힘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학생들이 보이스카우트에 가입하자 여학생을 위한 훈련 조직인 걸스카우트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학생들의 지도력을 키울 수 있는 최고의 프로그램인 걸스카우트가 있는데 왜 보이스카우트가 여학생들을 받느냐는 주장이지요. 걸스카우트는 보이스카우트를 상대로 소송을 걸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있는 한 교회에 스카우트 BSA 여자 단원들이 모였습니다. 스카우트 선소로 시작된 실내 훈련에선 응급 처방과 매듭 찍기 등에 대해 배우고 있는데요. 미국 국기인 성조기를 접는 법도 배웁니다. 여성 스카우트 단장인 메건 토머스 씨는 여학생 단원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re excited to be pioneers.
우리 단원들은 제일 처음 스카우트 BSA에 가입한 여학생들입니다. 다들 자신들이 개척자라는 사실에 고무돼 있어요.
토머스 씨의 딸인 소피 양은 걸스카우트보다 보이스카우트의 활동이 더 모험심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It gives us more opportunities to go out into the outdoors and like show that
보이스카우트가 야외 활동을 더 많이 하더라고요. 여자라고 해서 자전거 여행이나 야영을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소피 양의 동생 코르벳 양은 보이스카우트와 걸스카우트 두 곳 다 해서 활동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They both have different activities that they do.
두 단체의 활동이 다르고 또 두 곳의 활동을 다 좋아하기 때문에 이 보이스카우트에 가입했다고 해서 원래 하던 걸스카우트 활동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크 스프럴스 부단장은 자신의 세 딸이 모두 스카우트 BSA에 가입했다며 이 세 딸 모두 자신처럼 이글 스카우트가 되는 게 꿈이라고 했습니다. 이글 스카우트는 보이스카우트 최고의 영예로 꼽히는 등급이죠.
Like them to be confident in themselves.
전 우리 딸들이 스카우트 활동을 통해서 자신감 넘치고 어떤 상황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학생들의 전유물이었던 보이스카우트는 이제 스카우트 BSA라는 새로운 이름과 함께 여학생들도 미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 훈련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지역 주민이 교사가 되는 이민자 영어 교실.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라는 별명답게 전 세계 곳곳에서 온 이민자들이 어울려 살아갑니다. 그런데 일부 이민자들 가운데는 영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언어가 통하지 않다 보니 미국 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 많이 겪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이민자들을 위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나서 영어를 가르쳐주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미 서부 콜로라도주의 인터캄비오라는 단체를 찾아가 보죠.
Thank you. Yes. So for homework, page 59.
콜로라도주 롱몬트에 위치한 인터캄비오 센터에서 디파 맥컬리 씨가 영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건강입니다.
Running a fever doesn't mean that you're running. Running a fever is
Running a fever는 running 그러니까 뛴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 열이 난다는 뜻인데요. 온도가 움직이는 거예요.
맥컬리 씨의 설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은 세계 각지에서 온 이민자들입니다. 맥컬리 씨는 교사 경력은 없지만 인터캄비오 센터에서 훈련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인터캄비오의 리 쉐이너스 대표는 지역 주민이 직접 이민자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We created our own training materials because we found that a lot of the materials out there were not directly
우리는 자체 영어 교재를 갖고 있습니다. 시중에 관련 자료가 많긴 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이 가르치기에 적합한 건 없더라고요. 18년 전 우리 센터를 설립한 이후 지금까지 5천 명이 영어 강사로 자원봉사를 했는데요. 다들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있지만 이들이 수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이면서도 이민자들에게 적절한 교재가 필요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교재를 제작했습니다.
How's he feeling?
Depressed.
맥컬리 씨의 수업 현장. 이번엔 우울증에 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울한 기분이 드는 이유가 차별 때문이라는 대답은 이민자인 학생들과 이민자의 딸인 영어 강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My father in India, he was an engineer. He came to America.
네, 맞아요. 차별로 인해 우울증이 올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인도에서 오셨는데 인도에서 기술자로 일하시다가 미국에선 슈퍼에서 손님들이 밀고 다니는 카트를 모으는 일을 하셨죠. 당시 우리 아버지도 우울해하셨습니다.
맥컬리 씨 이런 설명에 학생들은 다들 공감했습니다.
Deepa was awesome. She was, you know, one of our many teachers who had zero experience.
맥컬리 씨는 학생들을 정말 잘 가르칩니다. 맥컬리 씨 역시 가르치는 일을 해본 경험이 전혀 없으세요. 우리 센터에 와서 처음으로 영어 강사 훈련을 받았는데 실력이 크게 늘었습니다. 수업 내용도 좋지만 학생들과 교감하는 부분에서도 정말 최고입니다.
One of the main reasons I wanted to teach English is because my parents were
제가 이렇게 영어 강사로 나선 이유는 바로 우리 부모님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영어를 못하는 이민 1세대이셨어요. 말이 안 통해서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 만약 우리 부모님도 인터캄비오 같은 곳이 있었더라면 그렇게 고생하지 않으셨겠죠.
부모님을 생각하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맥컬리 씨. 좋은 강사가 될 수밖에 없겠죠.
Exercise, yoga. Do we drink tequila?
단순히 강사와 학생이 아닌 이웃과 친구로서 영어를 배우는 인터콤비어 센터에선 끈끈한 정이 오가고 있습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오늘 떡볶이 먹을까 라면 먹을까? 점심시간 때 뭐 먹을지 고민에 빠질 때가 있죠? 이렇게 결정 내리지 못하는 상황,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On the fence. 이 표현을 직역하면 울타리 위에 있다인데요. 고민 중이다, 결정 못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Can you help me pick a dish? I'm on the fence between these two. 음식 고르는 거 도와주실 수 있어요? 어떤 걸 먹을지 결정을 못하겠어요. I'm on the fence about it. 나는 아직 결정을 못 내렸어. My sister is on the fence between choosing Harvard or Yale. 우리 언니는 하버드 갈지 예일 갈지 고민하고 있어. We're on the fence about which movie to see tonight. 우리는 오늘 밤 무슨 영화를 볼지 고민하고 있어.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Can you help me pick a dish? I'm on the fence between these two. I'm on the fence about it. My sister is on the fence between choosing Harvard or Yale. We're on the fence about which movie to see tonight. 오늘은 On the Fence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데이비드 소울의 노래입니다. 당신은 나의 마지막 사랑이라며 이렇게 멀리 떠나왔으니 자신을 용서해달라며 노래하는 실버 레이디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America.